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나시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겉감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내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냥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죠. 사람들은 공평을 또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고 평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사는 삶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툼이 있고 서로 상처가 있고 부딪힘이 있게 마련입니다. 언젠가 대덕 수양관에 올라갔는데 그 대덕 중고등학교가 있죠. 그게 이제 교사는 아니지만 학교를 관리하며 봉사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형제님이 주위의 교사들하고 또 거기 있는 이제 사역자하고 이런저런 마음의 부딪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쭉 꺼내놓는데 그러면 자네 참 오라. 자네가 맞네. 근데 자네는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목사님 꾸짖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사람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항상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옳고 그런 것을 먼저 자꾸 나누는 일을 해요. 내가 옳으냐 저 사람이 틀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 형제님이 자매님이 유산이 됐다면서 저에게 명절 전에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형편 자체를 보면 슬픔이고 절망이고 아픔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 마음에 아이가 생기다가 조금 잘하는 듯 했는데 그만 유산이 돼서 아픔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것입니다. 더 좋게 하실 겁니다. 더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더 복되게 하실 겁니다. 더 좋은 것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사는 동안 때로 어려움도 만나 문제를 만납니다만은 똑같이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 마음과 만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만 지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을 만나면서 형편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형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만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힘든 기억은 있는데 어려움을 지난 흔적은 있는데 마음의 세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지나고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의 세계가 형성이 돼서 마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소망스럽고 감사하잖아요. 마음이 막 이끌려지잖아요. 성경에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함축한다면 시편 23편에 다윗의 생애를 그냥 쏙 집어넣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환난이 있었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대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삶, 왕이 되고 나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모습, 그러면서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그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마지막 노년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 눈에 보이는 쉴만한 물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사울은 끊임없이 그를 해하려고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크든 작든 그의 마음에 길이 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다윗의 생애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제가 어려움을 만나고 지나면서 사람들은 원망할 줄은 알아도 불평할 줄은 알아도 불신할 줄은 알아도 감정이 돋쳐서 팍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할 줄은 알아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마음에 길이 나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두들겨 보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을 두들기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음에 원망이 불신이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은 마음을 두들기면 어둠이 불신이 불평이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네 말로 정죄함을 당하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마음에 처음에는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셔야 하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셔야 하나, 왜 이런 형편 속에 나를 두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 형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하나하나 하나님에게 이끌려지고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 왜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네,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면서 마음의 원망도 불평도 불신도 갈등도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손길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 세계를 만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져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해외를 가서 그 나라가 내전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 사모님은 월드캠프 때 나와서 아 나는 그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당신 가려면 혼자 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을 1년인가 2년인가 살다가 왔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집도 아닌데 그냥 땅에다가 말뚝 박아서 함석으로 울타리 치고 병 만들어서 화장실도 없고 샘도 없고 물도 안 나오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선교를 하다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듣다 보면 그냥 형제자매들이 감동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사셨지? 하, 너무 감동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요? 그게 의가 돼서 말입니다. 지금 그 사모님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 사모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목사님 제가 그곳에 가서 살 집이라도 준비해놓고 나를 데려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집입니까? 그런데 가서 어떻게 저를 보고 살라는 겁니까? 그만죠. 얼마든지 선교의 이야기를 하면 도와줄 건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어렵게 사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렵게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 속에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냐고 내가 원치 않는 형편이 왔을 때 그만 무너져버리고 말더라는 것. 뭐 교회를 대적하고 불신하고 교회 떠난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 스스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은 건 많은데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자라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지요.
아멘.
때로 여러분 부모를 일찍 잃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아주 그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야 이 아이가 참 생각이 깊구나. 어려서부터 고생을 해서 그런지 아이가 어리지만 마음의 세계가 있고 마음이 깊은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40년이 됐어도 마음으로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자기 옳은 이야기, 자기 선한 이야기, 자기 잘한 이야기, 자기 의로운 이야기, 자기 감정이 나오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지 세월이 오래됐는데 하나님으로 넘고 하나님으로 이기고 그 삶 속에 그 과정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을 얻은 간증을 하고 그 하나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이 연락이 되고 흐르게 되는 건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서 10년 세월을 보냈어.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큰 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을 잃고 그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접어놓으시고 룻기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20절, 21절 속에서 이제 나오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마라,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나오미는 정확하게 지금 이 괴로움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과 이 절망 그리고 어려운 형편이 찾아왔다면 누구에게 가야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풀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해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나오미는 마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구하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렇게 성경이 되네요. 교회를 떠나면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면 돌아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마음은 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의 세계라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마음이 늘 교회에 있으면 몸도 와 있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생각으로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몸은 안 와요.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몸은 덩달아 따라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멀어져 있으면서 대화를 해보면 아, 늘 교회 소식 듣고 있습니다. 늘 제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힘이 없으니까요. 나오미가 언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까? 자기 것이 다 비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구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그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흉년이 와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돌아올 때 10년이었습니다. 10년째 양식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굶어 죽었죠. 하나님이 벌써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 겁니다. 아멘. 벌써 양식을 주셨는데 내 것이 남아있으니까 내 것이 안 비어지니까 그 소식이 마음에 안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세계인 겁니다. 비어지기 전에 들려지지 않고 비어지고 나면 들려지고 들려지고 나면 그 마음이 그 말씀에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세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지지 않는다면 막혀있는 게 있으니까 끊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가로막힌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가로막힌 게 없는데 연결돼 있는데 왜 이끌려지지 않겠어요?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끄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이끌려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복음을 위한 마음도 없는데 자꾸 내가 이쪽으로 마음이 이끌려간다. 내게 없는 마음을 자꾸 내게 하나님 주시는구나. 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 나와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차고 오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송편도 맛있게 드시고 명절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얼굴 피부도 좋아지고 한 것 같은데 대답은 안 하시네. 최근에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사료 과부가 좋아졌어요. 사로밭 과부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엘리야가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오. 예, 물을 뜨러 가는데 등을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가져와라. 그러니까 돌아서서 하는 말이 저에게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입니다. 저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들리죠. 예. 아니 어떻게 먹고 죽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죽을 생각할 바에 하나님 한 번 더 찾겠다. 먹고 죽을 생각하기 전에, 먹고 죽을 생각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가보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의지해보고 그 결정 내리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죽을 생각부터 하느냐. 근데 죽을 생각은 하는데 왜 하나님께 안 나가지?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아 우리 모습이구나. 그 다음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네요. 그러면 저는요 내 아들과 저는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좀 한번 물어보지.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 좀 답답해지죠, 속이. 가슴이 좀 답답해지죠. 아이고, 사르밧 과부 진짜 미쳤다. 정신 나갔다. 왜 그래 답답하네, 과부가. 그러니까 과부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잖아, 지금. 아니다는 표정인데. 아, 좀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거 먹고 죽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저들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진데 이 상황에서 그 생각 외에는 내가 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교회를 불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 남의 말만 듣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그냥 단정지어버리고 그래? 그렇지? 그렇게 믿음. 확인해보지도 않고 와서 물어봐야죠. 들어봐야죠. 확인도 안 해보고 왜 남의 말을 믿어요? 다른 사람 말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줬는데 먹고 죽을 생각 외에는 하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그 사로마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잖아요. 그를 구원해 주려고.
아멘.
묻고 마음을 표현하고 들어보면 인도를 받아보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정확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네가 먼저 그것으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 오면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이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의 종은 사르밧 과부가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자매님에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아니 그때 남편하고 이혼한다고 그러더니 이혼하 이제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전에 이혼할 생각까지 했는데 이혼할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았는데요? 하고 질문해 봤어요. 명대답을 하시대요. 생각이 안 났는데요.
그 맞아요.
눈앞에 당장 그 어려운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봐. 하나님 나를 떠나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나에게 역사 안 하시는가 봐. 하나님은 나에게 떠나셨나 봐.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봐.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먹고 있는
사로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저는요, 사로밧 과부하고 요즘 친해져가지고 매일 입만 열면 사로밧 과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 너무 소망스럽잖아요.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와, 이 세계를 주셨구나.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는 세계,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세계를 주셨네.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며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세계를 주셨네. 이 세계 안에 우리를 두셨네. 그러면 뭘 걱정해? 뭐가 두려워? 못 먹을 거, 굶주릴 거, 배고플 거, 어려울 거, 힘들 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하나님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세계 주셨는데.
아멘.
이 사실만 믿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뭐가 두려워요?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데 없어질 거 왜 걱정하냐?
제가 안양교회 사역자 이동이 돼서 갔어요.
간 첫날 저녁에 장로님, 장년회장, 재정 맡은 뭐 재정부장 와서 저한테 보고하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재정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예배당 공사를 하고 나서 빚이 28억이어가지고 이자가 1,500만 원 돈이 나가고요. 매달. 근데 재정이 제로라는 겁니다. 재정이 제로가 됐을 때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고야,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사나?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제로라는 이야기가 너무 기뻤어요. 재정이 제로가 됐습니다. 감사하네요. 기쁘네요. 이제 재정이 바닥이 났으니까, 재정이 제로가 됐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면 되겠네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거 살면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죠. 제로가 됐으니까 이제 채워지는 것마다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참 너무 놀랍다. 제로가 됐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하다. 통장을 바닥을 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채우실까? 하나님 매달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실까? 설레이는 그 마음 아십니까? 그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막 잠이 잘 안 오고, 그런 다른 날은 늦잠 잘 오고 깨지도 않는데 소풍 가는 날은 왜 그렇게 일찍 깨는지, 그죠? 맛있는 것도 없어요. 소풍 가는데 용돈도 안 줘요. 한 번은 소풍 가는데 딱 한 번 용돈 받은 것 같아요. 5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인천에 갔다가 12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제 서재 책상 위에 A4 용지 한 장이 턱 놓여져 있었어요. 이자를 매달 1,500만 원씩 감당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두 달치가 밀린 거예요. 그것도 천만 원이나. 침대 위에 그 종이를 얹어놓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요즘은 전기가 끊어지면 전기 연결을 하려면 또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지면 배로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갚으면 뭐 전기 바로 연결시켜주고 했지만, 하나님, 전기요금이 미납이 천만 원이 밀렸습니다. 현재 저희는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 절대로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겠다. 그 소망이 생겼어. 주일날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전기요금이 두 달 미납이 돼서 천만 원이 미납이 됐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됐는데 기적처럼 천만 원하고 삼십만 원 남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딱 맞춰주시는데 조금 남게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 의인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 결코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박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동안 반드시 약속대로 일하시는 간증이 있고 삶을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배가 아팠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이제 나는 다 나았다 믿고 나갔는데 배가 아팠는데 이러다 배 터져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말씀만은 믿고 나갔을 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나은조천 집회를 가는데 누가 옆에서 아, 그 나천총 가면요 테스트 한다고요 고름이 줄줄 흐르는 손으로요 계란을 까가지고 이거 먹어봐요 하고 실험을 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목사님이 그 일을 누가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병 걸리게 하니까 나병 환자 되듯이 나도 하나님 나병 환자 되게 하면 나병 환자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병 환자는 3년 동안 잠재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드러나서 그렇지 나도 나병 환자인지 모른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이제는 나 환자 되고 함께 잠을 자도 문제가 안 되겠더라. 그러면서 그 나은조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전국의 나은조촌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길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창세기 3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죠. 형님들 제가 거창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주일날이면 주일날 오후에 그 교회 마당에서 막 그 조그마한 녀석들이 막 뛰어놀고 놀아요. 장난을 치면서 그 초등학교 막 그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막 자기들끼리 막 뛰어노는데 난 막 그 녀석도 얼마나 귀엽던지 뭐라고 뛰어노는 줄 알아요? 한 살 차인데 행님아 그 있어라 행님아 그 조만 아이들이 행님아 하는 부른 소리가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는 들리던지 요셉이 형님들에게 너무 기뻐가지고 형님들 행님아 내가 꿈을 꿨는데 열한 볕단이 나를 향한 절을 하더라. 야 이 자식아 네가 왕이 됐겠어? 그때부터 미움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전부 아버지한테 꼬아 바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세고 땅 입혀놓으니까 눈에 가시가 되지요. 어느 날 또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 행님아, 또 꿈 꿨다. 싫어요, 좋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던데, 와, 형님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양떼를 치러, 이제 양떼를 치고 이 형님들에게 어떻게 지내나 가서 보고 오너라 하고 보냈는데, 형님들이 어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헤브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도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웅덩이가 있는 도단에. 형님들이 멀리 걸어오는 요셉을, 어? 꿈꾼 자가 온다. 저 녀석 꿈 이루지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유다 어렸을 누벤이 그러지, 야, 동생 살려주자,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손을 대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겉옷을 벗겨가지고 채색옷을 벗겨서 벗기고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버리는 거지. 저놈 꿈 이루지나 보자.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종이 돼서 애굽에 내려가서 오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형님들 열한볕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 열한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왕이 되겠다고 한 요셉,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요셉,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집에 종이 돼서 산. 꿈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죠? 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 다음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다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그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네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우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형통 반대는 뭐예요? 아, 국어 공부를 못하셨네요. 불통이, 그죠? 형통 반대가 불통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것은 형편이 좋아서입니까? 그렇다면 때로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절망적인 형편이 있어서 문제를 만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형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그런 형편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입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리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는 죄수의 몸이 돼서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는 형통한 겁니다. 종으로 팔려도 형통하고, 누명을 쓰고 종이 저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나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형통케 하심을 보며 가정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주관하게 하고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똑같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두고 사는데, 요셉을 종으로 부리고 사는데,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세계를 보고 그를 믿고 모든 걸 맡겨서 주관하게 할 때 그는 그 무엇보다도 복된 삶이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는 그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요셉을 한낱 육신의 정력을 채우는 대상으로만 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 주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보디발의 아내처럼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보디발의 아내처럼 결국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육신을 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종도 잃어버린 채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요셉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죄인이 되는 걸 보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 때문에 살았어요? 요셉이 벗어둔 겉옷 때문에 요셉은 죄인이 되고 그가 사는 걸 보는데, 우리 성경을 한 곡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돌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산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을 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용납할 수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둠이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수의 몸에서 벗어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러면서 총리가 돼서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6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면 요셉에게 있는 양식으로 기근을 이길 수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사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양식으로는 기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기근을 이기려면 요셉에게 속하여 질 때 기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죄를 이겼습니다. 어둠을 이겼습니다. 절망도 이겼습니다. 슬픔도 이겼습니다. 죄수의 몸이 돼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약속대로 이끌어내셔서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세상의 어떤 형편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이길 겁니다. 절망을 이길 겁니다. 고통을 이길 겁니다. 어려움을 이깁니다. 문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너희는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또 요셉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요셉처럼 우리도 형통한 자가 돼서 살 것입니다. 이제 형제님들 마음에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돼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